요한복음 13장 12,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미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주님의 지혜와 섭리적인 그분의 의도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열 자체, 강조점, 순서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생각에, 그 뇌리에 강력하게 새길 만한 어떤 것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떠올라요. 이 말보다 그림이 훨씬 강렬하고 그 그림보다 행동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오래 갑니다. 저 세대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 대한제국 정치 사상가이고 항일어병장이었던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을 알고 보면 그때 조선이란 땅을 일본이 침탈해서 한국에 있는 그 총독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는 아주 주옥 같은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한 말들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그분이 한 말들이 떠오르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왼손에 그 약지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이 피를 가지고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이라는 큰 글자를 피로 쓰고요. 이것이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 실리면서 그 애국 청년들의 그 피를 끓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그 잘라진 그 약지, 그래서 새끼손가락과 이 그 크기가 똑같은, 그래서 그 먹을 이렇게 손을 찍어서 그의 글씨라든지 그게 이제 그 찍힌 바로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두 번 이상 보았을 거예요.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100개의 그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이제 백문이 불여 일견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천 단어보다 한 개 그림이 낫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우리 민족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슷한데. 그보다 그림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아주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의사,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싶은 뭔가, 오래 이것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원하여서 말로 하셨지만 그림을 어떤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게 어떤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강렬한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행동을 하신 시점이 중요한데, 십자가를 13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에요. 이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길게 잡아서 15시간, 짧게 잡으면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신 때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녁 한 7시, 8시, 9시 아마 그 어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썼을 테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월절 전날, 다음 날이면 금요일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라는 마지막 임무를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갈 거예요. 바로 그때 사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행동이 겉옷을 벗고 이 수건을 길게 어깨부터 이렇게 아래로 깔고 무릎을 꿇는 이 행동은 주인을 수발드는 노예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식사 자세로 왼손을 이제 보통 식사를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헬라 동사를 보면은 이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바닥에 왼손으로 이렇게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게 소화가 잘 된답니다. 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리를 쭉쭉 뻗고요. 오른손으로 뭘 집어서 이렇게 초를 찍든지 해서 이게 드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여전히 비스듬히 손을 개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깨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래서 물을 대하여 받아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시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닦으시고 또 다른 제자를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볼 때는 지금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맛있게 식사하던 어떤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그냥 이건 무엇이지?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들이 주님이 지금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드레스디아스라는 그 영성 수련에 참석하면서 세족식을 받아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눈물은 흘렸지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모르는 사람이 그 씻어주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준다는 것 자체가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이신 당신께서 주이신 당신께서 제자인 나에게 노예인 종인 나에게 발을 씻는다고요? 당신께서 노예가 되셔서? 7절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베드로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행동 취하는 것 수건을 이렇게 메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바로 노예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이것은 결코 허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기 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12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집중력은 아마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해오시고 난 다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노예가 하는 그 행동을 주님이신 선생이신 그분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다 수용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보면은 허 디다스칼로스 카이 허 큐리오스 이 말은요. 그야말로 선생님,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주님,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 거짓 겸손으로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를 예배하지 마라, 선생으로 부르지 마라, 주로 부르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성경, 신약 성경이 쓰인 본문, 원문인 헬라어는 강조하는 단어를 앞에 두는 그런 속성이 하나 있고요. 동사 가운데 주어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사. 우리는 I go 또는 he loves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가 he인지 she인지 they인지가 나타나야 뒤에 있는 동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동사 하나가 딱 있으면 안에 주어가 포함이 돼요. 여기에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할 때 에닙사라는 헬라어 동사가 나와요. 에닙사라는 한 단어 안에 내가 씻었다, I have washed 가 포함이 돼요. 근데 앞에 주님께서 에고, 에고는 헬라어로 I입니다. 에고, 에고이즘 할 때 I예요. 에고 에닙사. 왜 에고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다시 강조했을까요? 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새기기를 원했을까요? 제자인 그들의 발을 씻으신 스승, 유대 사이에서 생각할 수 없는 종인 그들의 발을 씻으신 주인 되신 그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끼리는 서로 주인이고 종이고 선생이고 제자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너희들은 평등한 나의 제자 신분이고 너희끼리는 형제이다. 그런데 내가 요구한다. 너희 서로 발을 씻으시라. 이것은 가능하겠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행동이 가미된 그림입니다. 당시 세계관은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이 성공으로 생각했고요. 낮은 지위와 낮은 신분은 실패이고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나았고 제자보다 주인이 노예 위에 군림했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든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요구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불편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 이 행동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 아주 기초적인 그들의 아주 근본 진리로 제자의 도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인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영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제자로서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르지 못하면 영적 절름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일반 속성이 자기 과시 욕망인데요.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기 과시 욕망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해요.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위도 부풀리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인맥도 자랑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 가운데 대화할 때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종의 정신을 무릎 꿇는 것, 이것은 세상 정신과는 아주 배치가 됩니다. 어떤 지금 누리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가지고 소유하고 생활 가운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있는데 거기서 나서신다 하면은 아주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가 자라온 어떤 세상적인 정신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지낼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 자동차를 반납했어요. 한 2년 정도 자동차 없이 지냈었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낮아지는 것, 내려가는 것 이렇게 힘들구나.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도바울 흉내내면서 자주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그렇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자꾸 올라가고 싶고 그 전에 누렸던 어떤 것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키위 사회에 몸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피부색이라든지 언어 이것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눈매, 몸체, 이러한 피부색 이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위 백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피부색,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이것을 바꾸자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을 체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흑인인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피부색, 그 사람이 태어난 어떤 민족성, 그것을 그들이 쓰는 언어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 낮아짐의 그 감정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입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잠언 한번 찾아보죠.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요.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오르는 것을 원하는 어떤, 그래서 낮아졌을 때 그 본능적인 불편함과 저항하는 그 마음을 잠언 기자의 그 시각으로 그때 당시에 아마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뜻 있나니, 네 개가 나옵니다.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과.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강의 안 하겠습니다. 종이 임금된 것, 노예로 수모를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생의 변화에 있어서 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로 있을 때 받았던 그 수모를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통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묘사했고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보십시다. 이 문맥은 하녀의 신분으로 있다가 안주인을 몰아내고 안주인이 된 그런 문맥의 의미입니다. 안주인 밑에서 부림을 받다가 낮은 상태에 있다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뭐 정식 부인이 되었든지 뭐 그거는 우리의 상상이고요. 어찌됐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안주인이라는 것은 밑에 수하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 있는 여종이 주모를 잇게 되었을 때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받았던 멸시와 어떤 그 아래 사람으로 당했던 모든 것들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안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견딜 수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세상 정신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그리고 숨기는 것은 열등한 것이고 높은 신분,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서 지시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냥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초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요.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낮아지는 것을 거부해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소개했던 예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59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백인 남자인 잔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변장한 채 50일간 미국 몇 개 주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색소를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약을 먹고 온몸에 자외선을 이렇게 쬐어서 머리도 짧게 해서 완전 흑인의 모습으로 뉴올리언스, 미주리, 미시시피, 알라베마, 조지아주 이 다섯 개 주를 여행합니다. 50일 동안요. 이 사람이 흑인의 모습으로 백인 남자가 그 겪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그 기록이 책으로 나왔거든요. 차를 탈 때에도,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도, 숙소에서 잠잘 때에도 얕보고 괴롭히고 속여 빼앗고, 이 50일 동안 이 경험은 그 사람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나고도 이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5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내려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받는 그 고통이나 불이익, 이것이 싫기 때문에 저항하듯이 위에 오르려고 하고 낮추어지는 것, 그것을 생리적으로 저항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했거든요.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묵상할 때 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생명처럼 붙들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고한 진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 일상이 되었던 어떤 수많은 생각, 그래서 그 생각들이 뭉쳐져서 견고한 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만들어낸 견고한 진들을 부수기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여 이것을 깨뜨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완성을 파괴하는 거대한 그 백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의 생각이 사회에서 상위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바위예요.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 민족 전체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성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생각의 할례, 잘못 자리 잡은 그 확신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가 선교사가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어떤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헌신했든지 상관이 없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낮추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높여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원리와 역행하는 무언가를 내 마음 가운데 자꾸자꾸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0년에서 18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미국에 하던 습관대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나 봐요. 우리 선조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간에 네트를 쳐놓고 막 짧은 그 바지를 입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그 테니스를 하니까 그때 고종 황제가 직접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저렇게 힘든 일은 아래 것들에게 안 시키고 왜 직접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 사회였고요. 양반은 사대부 가문에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나 때로는 여덟 사람에 의해서 가마에 올라탄 채 땀 안 흘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땀 안 흘리는 것, 손에 더러운 것 안 묻히는 것,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 가마를 매는 것이 아니라 가마 위에 오르는 것 삶, 그것이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지역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인 테리토리얼 스피릿, 지역의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견고한 진을, 이 돌을 빼내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이 부진하다니까요. 성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구나라고 하는 양반의 생각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의 영, 낮아짐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합당하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명령 안 해도 사랑하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되면 부모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본능적으로 멀리하는 속성이 발견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라 명령 안 하십니다. 성경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밥 잘 챙겨 먹어, 그 명령 안 하세요. 너무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종이 되어 섬기라,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한 행동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4절에 이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낮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을 갖게 하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초월할 인간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매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언처럼 명령하신 주님의 진심을 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취약점이 자기 과시이고 작은 것을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것이 케노덕시아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허영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허영은요, 비어있는 케노스, 캐노, 비어있는 empty, 덕사, glory, 영광이 없는데 텅 비어있는 허탄한 자랑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체면문화 바로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물은 허탄한 것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낮은 지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반대예요. 잔 것을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기 과시하는 삶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충격적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너무 놀랍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고마우면서도 그 정신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행할 때는 참 힘든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DNA, 아버지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영적 DNA가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요,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도와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라는 이 표현, 다른 민족에게는 이게 강조하는 게 참 약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또 헌신적인 봉사 어느 민족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부분에 그것이 자기 과시라고 하는 우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그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실력이라도 대단한 실력처럼 포장하고요. 은사가 조금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견고한 진을 만든 그 돌뿌리를 뽑아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주님 안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 나라에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서 기꺼이 무릎을 꿇는 사람인데 이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큰 제목 하나는요. 사람을 섬기고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상대방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했어요. 왜 남 아래에 두는 것이 왜 그리 힘들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높아지는 크게 되는 비밀인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점과 자기의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과 채민이라는 그 문화적인 전통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생각 아래에 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족식의 정신을 작은 영역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상대방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건 연습하기.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아, 내 삶 가운데 낮아진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닐까라고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 생각이 지나갔었을 겁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종이 되어서 낮아진 상태로 숨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힌트를 드리는 차원으로 이것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런 몇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만 생각할 때 내려가지 않거든. 내 자신의 유익,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권리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하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주일 예배 일찍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만이 아시는 어떤 비밀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20, 30분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알까요? 기도 안 한 것과 한 것의 영적 차이 예배의 어떤 그 퀄리티 면에서 달라진다는 우리 알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후에 교제 시간 있잖아요. 저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제가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밥 먹고 제가 편한 사람 앞에 가서 대화를 해요. 의도적이지 않으면은.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갈 대상을 찾습니다. 말 붙일 대상을 찾습니다. 저 사람 나 이런 격려가 필요하겠지. 그럼 그 가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소외된 사람들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이런 그림입니다. 부모가 요구하기 전에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섬김을 잘 실행하지 않아요.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녀들이 영어를 더 잘하죠. 관공서나 병원 가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어떤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과정을 듣는다 이렇게 할 때 부모가 요구하는 영어 도움 뭐 통역을 한다든지 그 했을 때 맛이 못해서 또 가야 돼 이런 이제 그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이 되어서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는 이런 그림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거는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누군가 내가 점심을 사주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아마 다음 달 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 기도를 하면은 저 얼굴이 딱 떠오를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아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다 해가지고 한 60불 정도 들겠지. 돈 이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 자기가 원하는 것 있는 대로 모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60, 70분을 써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남을 낮게 여겨서. 다섯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그냥 자주 요구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 성김은 아닌 건데 그래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한번 언급해 봅니다.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루 금식하면서 같이 싸워주기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자녀가 위기를 겪을 때 우리 부부 사이의 위기를 겪을 때 금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편하자고. 근데 형제 자매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것을 아파하면서 내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낮아지면서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희생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왜 그날 밤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난 다음에 이러한 비상적인 행동을 취하셨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지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은 계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들, 다른 정신인 세상 정신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완성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과시와 체면이라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우리로서 이 명령들, 이 권면들, 이 부르심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조명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겸손의 영 가운데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옵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르나 주십시오.